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나 9월 1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상수입니다.
예, 오늘은 개봉 영화 열전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코너 이름이 새로 생기는데요.
새 코너인가요?
예, 근데 새 코너인데 사람은 네? 똑같아요. 네. 최근에 나왔던 신작, 대작 영화부터 작지만 강한 영화까지 다채로운 영화들이 정말 극장가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나원정 영화 기자와 함께 개봉 영화 뭐 보지? 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참고로 오늘 방송은 스포일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화를 볼지 고민 중이시거나 요즘 영화들의 트렌드가 궁금한 분들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변치 않은 게스트 나원정 영화 기자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원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진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신작에 대작과 작은 영화가 다 섞여 있는 다채로운 극장가가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팬데믹 그 한 가운데에서도 어쨌든 선전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모가디슈가 300만을 돌파하면서 작년 2월 이후로 보면은 3위 정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만하게서 구하소서. 가 있었고 그리고 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올여름은 특히나 좀 힘든 상황에서 300만 했고 그리고 싱크홀도 싱크홀도 200만 넘었고 그래서 다 이제 전반적으로는 관객들이 조금씩 찾아오기 시작했다. 영화가 있으면 찾아온다라는 공식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죠.
자, 오늘 다룰 영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다룰 영화 잠깐 브리핑 해드리면은 마블의 아시안 첫 히어로 무비죠. 샹치와 텐 링즈의 전설. 아,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외워지지가 않아요.
이게 텐 링즈가 헷갈리지 않아요? 10개의 링이에요. 10개의 링. 원래는 반지였대요, 옛날에는. 네. 근데 팔찌예요, 영화에서 보면.
아, 이름이 텐 링즈가 이름인 줄 알았어.
나도 너무 헷갈렸어.
샹치와 텐 링즈의 전설. 그리고 임소라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그 18살 새 친구의 어떤 분투와 성장에 대한 영화 최선의 삶. 또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준 다큐멘터리죠. 박강아름 결혼하다. 그리고 라이언 레이놀즈의 코미디 액션 블록버스터 프리가이. 그리고 배우 황정민이 배우 황정민으로 출연하는 인질. 서울 한복판에 생긴 싱크홀에서 벌어지는 영화 싱크홀까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와, 진짜
많다.
짱짱하다. 네. 이걸 다 봤단 말이에요?
다 봤어요? 진짜로?
뭐 다 봤죠. 이 영화들이야. 네, 한 달 넘게 이제 시사가 걸쳐서 이뤄졌기 때문에 네. 야금야금 보다 보니까.
다른 영화들이 8월에 개봉했다면 이 샹치와 텐 링즈의 전설과 최선의 삶은 여러분이 듣고 계신 오늘 9월 1일에 개봉을 했습니다. 저희가 나원정 기자한테 사전에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 중에서 가장 추천하는 영화부터 소개해달라. 그랬더니 이 중에서 가장 추천하는 영화로 이 샹치와 텐 링즈의 전설을 꼽아주셨어요. 안 그래도 저 이거 너무 궁금했어요. 재밌나요?
전 재밌었습니다. 네. 과거형으로 말할 수 있는 시사를 본 사람. 정말 처음에 라인업 공개됐을 때가 2019년 샌디에고 코믹콘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만 해도 일단 시물 이후로는 배우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김신의 편의점을 안 봤거든요.
아, 여기 나온 배우예요.
맞아요. 김신의
여기서 꽤 이제 많은 팬분들이 알아보시는 배우가 되었고 근데 또 중국 첫 히어로물, 그러니까 아시아 계통의 히어로 단독 영화는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마블에서.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의식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었지만 심정적으로 관심이 안 가던 게 사실이에요. 기존의 아이언맨이나 또 이제 캡틴 아메리카나 하는 그 히어로들의 활약상에 툭 빠져 있었기 때문에 새 얼굴에 관심이 안 가는데. 근데 이번.
관심 갖기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히어로들이.
네, 좀 쭉쭉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번에 반신반의 하면서 시사를 갔더니, 심지어 그날 너무 이게 오랜만에 나온 그 마블의 큰 영화여가지고. 그쵸, 네. 그 아이맥스 관도 또 거리두기 때문에 자리가 다 찬 거예요. 저는 심지어 그냥 일반 2D 관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쿠아피나의 활약상을 제가 또 다시 한번 반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영화는 이제 7월 7일에 개봉했던 블랙 위도우에 이어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페이지 4를 열어젖히는 새로운 영화잖아요.
네, 이 페이즈 네. 4라는 게 또 MCU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페이즈 또 뭐냐 이렇게 아, 하실 분들 계신데
뭐, 개념이 많아요.
어, 네. 사가라고 하는 또 각각의 주제를 가진 서사가 완료되는 시점마다 페이즈 1, 2, 3 이렇게 이제 완료가 됐고 그 페이즈 3는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으로 2019년 종료가 된 이후에 네. 그 최근 블랙 위도우가 페이즈 4를 열었죠. 네. 그래서 이 샹치도 보면은 엔드 게임 때 나왔던 그 블립 증후군, 그러니까 인피니티 워랑 엔드 게임을 관통했던 손가락 한 번에 사람들이 다 사라졌다 돌아온 네. 그 네. 사건을 아주 자연스러운 재난의 배경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막 벽부에 플립 증후군 여기에 전화하세요, 막 이런 거 아.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 돌아온 친구들에 대한 얘기가 되게 자연스럽고, 거기다가 이 샹치 그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이터널스 예고편을 틀어줬었거든요. 근데 이터널스 예고편을 보면은 이게 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마블 세계관이 재밌는 게 인과관계가 계속해서 맞춰져 나간다는 게 재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못 끊죠.
어, 그래서 이게 단지 돌아와서 참 다행이다. 우리의 그 친구들이 돌아왔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왔더니 이제 또 세상의 에너지와 이런 데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게 또 영향을 주나요?
네, 여기로 인해서 뭔가 정말 고대로부터 숨죽이고 있었던 외계 종족들이 다시 일어나서 뭔가 힘을 써야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이제 닥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예전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재난을 막아설 새로운 얼굴들이 필요한 것인데 그 중에서 아시아계를 이제 대표하는 게 바로 샹치고요. 이 샹치 보면은 닥터 네. 스트레인지에 나왔던 웡 아저씨 있잖아요.
어, 네, 네. 알죠, 알죠.
웡 캐릭터가 좀 제일 많이 나와요. 이번 샹치 영화에.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영화 말미에도 보면은 캡틴 마블이랑 헐크가 이 샹치가 갖고 있는 텐 링즈 이 이제 소재나 이런 게 이전에 블랙팬서에 나왔던 비브리 미늄과도 또 다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뭔가 새로운 적을 막아설 새로운 무기처럼 느껴지는 그런 설명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페이즈 4의 큰 위기를 막아설 중요한 인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샹치와 텐 링즈의 전설은 마블의 첫 아시안 히어로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이 샹치라는 인물은 그 평범한 20대 청년이에요. 그래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0년 지기 친구 KT랑 호텔 주차원을 일을 하고 있어요.
아, 미국에 살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에 살고 있고.
중국계 미국인인 거네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지금 일단 중국계라고 홍보사는 말하라고 해서 중국계라고 하고 있는데 네. 영화에도 보면은 KT는 명백히 엄마도 미국에서 태어난 본인도 미국 국적을 가진 중국계라는 게 드러나요. 대사로. 근데 샹치는 그런 말이 잘 안 나오거든요. 안 다만 미국에 오래 혼자 살아온 청년이다. 이런 느낌. 그런데 이제 아버지로부터 도망쳐왔던 과거가 슬슬 드러납니다. 이제 갑자기 그 샌프란시스코 도심에서 괴한들의 습격을 받으면서 자기도 숨기고 있었던 어떤 엄청난 액션의 능력을 막 KT 앞에서 드러내면서 이제 자신의 정체를 조금씩 밝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신도 몰랐던 아니고 그냥 숨기고 있었던 힘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혼자 샹치가 미국에서 살고 있었던 이유가 되는 거죠. 샹치는 과거에는 엄청난 힘과 또 천년 넘는 수명을 가진 그러니까 정말 고대로부터 온 불사신과 같은 아버지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슬하에서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고 거의 살인병기로 훈련을 받으면서 컸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열몇 살짜리한테 자꾸 누구 죽이고 오라고 하고 이런 임무를 주는
자식한테
상황에서 뛰쳐나온 겁니다.
약간 토르 느낌도 나면서도.
네네. 근데 저도 이거 네. 보면은 처음에 그 도심에서 이제 알바하다가 갑자기 액션 펼치는 사람들 구하는 장면에서는 스파이더맨도 되게 많이 흘러났었고요.
그리고 주차요원 했다고 하니까 약간 폴러드 같기도 하고 엔트맨
느낌. 맞아요. 있고. 그런 또 소시민적인 면이 있고 하지만 소시민인 것을 감추었던 부자였죠. 그런 면에서는
천년
약간 블랙팬서의 느낌의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천년 하면은 구미호인데
그러니까 약간 동양적인
이 영화 얘기를 하니까 이제 최초의 흑인 히어로라고 하는 블랙팬서도 또 생각이 나는데 이 블랙팬서가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올라갈 정도로 평단에서 상찬을 받았던 게 단순히 이제 흑인 히어로가 주인공이어서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그런 여러 문화를 영화 속에 잘 반영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일단 감독부터가 라이언 쿠글러였는데 이 라이언 쿠글러 감독은 이제 오스카 그랜트의 하루라는 영화로 장편 데뷔한 감독이었죠. 이 영화가 이제 흑인 청년을 과잉 진압한 경찰의 총격 사건 실화를 영화화한 그런 작품이었는데, 이런 이제, 제작자들도 이제 흑인이었고,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로 좀 칭찬을 받은 작품이었잖아요. 근데 샹치 같은 경우는 아시안의 문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좀 잘 영화 속에 반영을 하고 있나요?
처음 그 영화가 외누의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외누라는 아버지. 그러니까 워낙 오래 사는 인물이니까 고대 전통적인 중국의 모습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샹체 엄마를 만나는데 샹체 엄마는 또 굉장히 그 태극권을 구사하는 그런 마을 출신이고 두 사람의 대결이 처음에 대나무 숲을 배경으로 펼쳐지거든요.
와호장룡인데?
네, 진짜 보면은 와호장룡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게 두 사람이 이 장면이 되게 초반에 나오는데 말이 없는데 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애를 하고 있는 느낌.
눈빛으로 이렇게 또
눈빛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게 동작이 한 사람은 태극권을 굉장히 부드럽게 구사하는 사람이고 또 외누는 이게 호랑이 쿵푸라고 하는데 호랑이 발톱 쿵푸인가 이렇게 정확한 이름이 그런데 굉장히 좀 사나운 맹수 같은 어떤 무술을 구사하는 사람인데 두 사람의 캐릭터가 다른 게 액션에서 드러나요.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이 정말 밀당하듯 주거니 받거니 하는 하지만 여자애가 점점 주도권이 가는 게 외누가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만드는 실제로 세기도 하고
액션 속에서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액션 하나하나가 예전에 우리가 중국 무협 영화를 보았을 때 느꼈던 감정들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실제로 이 감독이 그런 부분을 의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 이 영화를 봤을 때는 우리만 해도 아 이거 중국 무협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니까 현지에서는 마블에서 보지 못했던 볼이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던 어떤 성격의 무술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로저에버트닷컴에서는 이제 아주 소울풀하다 이 영화는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렇군요. 뭐 양조위랑 양자경이 나오니까
양조위가 처음부터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아니, 맞아요.
근데 이제 감독이 누구냐면 데스틴 크리튼인데 잘 모르는 감독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약간 일본계이긴 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렇게 배경에 대해서 외모만 봤을 때는 사실 정확하게 나라가 어디고 이런 걸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어머니 쪽이 아마도 그 일본계 혈통을 갖고 있는 미국인이고 또 아버지는 또 서구권이고 이런 배경이더라고요. 근데
마우이에서 태어났고
하와이에서 태어났고 왜 일본 그 사람들이 그 하와이로 많이 또 이민을 갔기 때문에 현지 가면 일본어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권 속에서 태어났는데 감독으로서는 쇼텀십이라는 영화 저도 이거 보지 못했는데 들어본 적 있는 영화예요. 굉장히 좀 공격적인 10대 그리고 조울증,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10대들을 상담하는 상담사가 정말 이때까지 중에 가장 힘들게 만드는 어떤 청소년을 만나면서 두 사람이 함께 동반성장하는 그런 서사거든요. 근데 그 영화로 주목을 받고 나서 이 영화에 투입이 된 거는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전반적으로 결국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결국 어떻게 갈등하고 어떻게 결말을 맞는가에 대한 이야기여서 그런 면은 굉장히 좀 잘 된 연출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액션이 처음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액션에 스토리텔링을 부여한다라는 전략을 잘 짜서 처음부터 이런 액션 자체를 중국 무협을 넣는 것도 넣은 거지만 중국 무협의 정수가 느껴지도록 하는 방식의 액션을 만들 수 있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마블 영화 쭉 보신 분들도 이건 좀 새로운데?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심에서 하는 액션은 아까 스파이더맨 생각났다고 말씀드렸지만 마카오에 가서 또 엄청난 액션씬이 벌어지는데 보통 중화권에선 대나무가 많으니까 공사할 때 이렇게 대나무로 안전대 같은 걸 세우잖아요. 그걸 또 잡고 쭉쭉 그 내려오면서 액션하는 모습은 성룡의 액션이 또 떠오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홍콩 중국 영화들에서 보아온 무술들 그 액션들을 굉장히 적절히 조합해낸 부분이 나름대로 그 색깔을 잘 살렸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감독 스스로도 자신의 배경과 또 이 주인공들의 배경이 다 다르잖아요. 특히나 그 이제 주인공 시무리우 이 배우는 중국계 캐나다인이고 그리고 또 여기서 KT 역을 맡은 아카피나는 우리가 이제 익히 요즘 많이 들어왔듯이 어머니가 한국계인데 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 쪽이 중국계고 미국에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가진 데다가 또 양조위 또 이제 양자경 같은 경우에는 중화권 본토에서 온 건너온 배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 문화를 가진 배우들이 각각의 캐릭터에 다 그 풍부함을 부여를 해서 그러니까 보통 아시아계 하면 미국 영화에서는 아시아계라는 어떤 덩어리로 느껴지는 그렇죠. 그런 묘사가 많았는데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하나하나 그런 그러니까 다른 다양함이 있고 또 통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좀 다채롭게 보여준 것 같아요.
궁금해지네요. 극찬이네. 정말로. 근데 저는 사실 이 영화가 나온다고 했을 때 제일 처음에 했던 거는 양조위가 마블 영화에 나와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떤 영화인지 너무 궁금하다. 왜냐면 양조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궁금했었는데 정작 주인공인 샹치 역은 좀 처음 보는 배우였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 시무리우가 어떤 배우인지 좀 궁금하고 양조위나 뭐 아카피나 양자경은 워낙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아시안 배우들인데 이들은 또 영화에서 어떤 캐릭터로 나오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시무리우는 김신의 편의점이 가장 큰 히트작이자 가장 대표적으로 계속 꼽히고 있는 인물이고 감독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제 그 시무리우를 캐스팅하면서 처음 서로 이제 전화를 하면서 감독이 당신이 쿵푸나 그 궁중제비를 잘 돌아서 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은 액션도 충분히 잘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고 체격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장점으로 작용을 하는데 오히려 아카피나가 옆에서 약간 까불까불한 재단꾼이라면 옆에서 약간 눌러주는 부분이 있고 살짝 그 집안의 장난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혹자는 블랙팬서에서 이제 주인공이 제일 매력이 없었다. 너무 무범생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과 이제 시무리우의 샹치 캐릭터가 비슷하다고도 하는데 저는 그거보단 좀 매력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들이 샹치가 되게 억눌리면서 자라왔던 세월을 도망치듯 회피하면서 있다가 인지와 본 모습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좀 딱딱해 보이는 것까지도 약간 하나의 캐릭터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시무리오는 이전에는 사실 전작이 많고 화려한 배우는 아니지만 이번 영화로 충분히 설명이 되는 그런 배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양조위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영화 출연이 처음이에요. 아예 할리우드 진출이 처음이고
그렇구나.
자신의 필모그래피에서 제가 알기로는 악역도 처음이라고.
아, 그런가?
네, 그러니까 해석해보니 악역이었다 이런 거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악당이잖아요. 그냥
악당이잖아요. 천년 산.
그래서 이런 캐릭터가 처음이었다고 하는데 또 영화 보면은 나름 또 형체 어머니와의 로맨스가 있고 하다 보니 단편적인 악당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치면. 그리고 사실 이게 약간 막장 드라마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요소가 있는데.
막장이죠? 박장이 아니고?
아, 막장 드라마처럼 네네. 느껴질 수 있는 네. 요소가 있는데 양조위가. 또 우리 또 이제
또 해내나요?
뭐 하양연하 등등.
아, 또
그런 뭐 눈빛 뭐 등등. 그 짧은 찰나에 그 깊은 사랑을 표현하고.
아유, 또 보여줬어.
네. 사실 판타지적인 부분까지 섞여 있어서 영화가 어떻게 보면 너무 만화적이고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는 어떤 전개의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배우들이 참 잘 눌러준 것 같아요. 그게 양조위가 그런 역할을 했고 또 양자경은 와후장룡의 배우 아닙니까?
네. 양자경.
그리고 사실 미국에 먼저 건너가서 탄탄히 이제 기반을 닦아놓은 중화권 스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탈로라고 하는 샹체의 어머니 리가 태어난 고향, 이 마법의 공간을 지키는 샹치 이모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샹치 이모이지만 또 이 마을의 거의 이제 대빵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싸울 때도 굉장히 멋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좀 재밌는 거는
굉장히 패밀리스러워 그 패밀리
가족 영화였거든요.
네. 그렇네.
양가가 만나는 이야기요. 처음에 외갓집과 처음 만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
네. 근데 양자경은 재밌는 게 가오갤에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어? 그랬나요?
저도 이게 참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찾아보니까 쿠키 영상에 나왔대요.
쿠키 영상?
원조 가디언즈로 나왔대.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좀 까만색 머리에 막 스모키 화장하고 그 알아보기 되게 짧게 나왔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이게 가오갤 2 쿠키 영상에서 나오면서 이후에 뭔가 더 나올 것처럼 그런 이제 뉴스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 샹치 이모가 된 마당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근데 이거는 이제 마블이 알아서 하겠죠.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아카피나는 네. 사실 일단 우리가 이제 히어로물의 연인으로 나올 거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네. 본인도 약간 상상을 못했을 것 같은데.
히어로면 히어로지.
근데 처음부터 네. 완전 여사친이고 근데 약간 진짜 찐우정 여사친 같은 느낌이에요. 샹치가 막 그런 거 보여줬을 때도 처음엔 놀라는데 일단 주차 요원이잖아요, 둘이.
네.
운전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액션 하는구나.
네, 그래서 네. 분노의 질주를 넘어서는 카액션을 하고요. 거기다가 그 샹치가 나 지금 마카오 가야 되겠어. 이제 드디어 가족을 만나야 할 때라고 했을 때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면서 얘기해. 그래서 비행기 같이 타고 가는 그런 캐릭터로서 재미있으면서 후반부 가면은 자동차 외에도 좀 다양한 액션들을 선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같이 앞으로 활약을 할 것 같은 그런 묘사가 나오는 게 있죠.
그렇군요.
찐친이군요, 진짜. 네.
아니 근데 뭐 진짜 아카피나도 그렇고 양조위, 양자경 다 엄청난 연기력을 소유한 그런 아티스트잖아요. 예술가잖아요. 근데 마블 영화가 사실 되게 판타지스러운데 그런 되게 연기 잘하는 배우들을 이제 주역으로 캐스팅을 해가지고 순간순간 그 몰입력 으로 이 영화의 그 진실성을 부여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네. 뭐 어떤 상자 하나씩을 열듯이 이때까지 마블에서도 좋은 배우들이 나왔고 충분히 좋은 연기를 보여줬지만 아시아계 혹은 뭐 이렇게 아프리카계 이렇게 새로운 영역을 열 때마다 거기에 또 얼마나 좋은 배우들이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많죠.
쏟아져 나오는 거죠. 또 새로운 얼굴들도 발굴이 되고
네. 또 이터널스에 또 마동석 배우도 나온다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마동석 배우 그 예고편을 딱 보고 나서 원화 소식이 지금 나오는데 둘이 너무 닮은 거예요.
닮았어.
아, 이게 약간 체격도 네. 조금 체형이 비슷하고 맞아, 그래서 네. 아, 이거는 분명히 저랑 같이 그때 본 기자와 둘이서 나중에 유머 한번 나온다. 아, 이거 나온다, 안 나올 수가 없다, 이거는. 그런 얘기를.
알고 봤더니 형제고 막 이런 거지.
차원을 넘나든 형제일 수도 있고. 평행우주에서 온 어떤.
근데 웡아저씨 배우 이름이 뭐였죠?
배우 이름이 나,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름에 웡이 들어가요, 실제로.
베네딕 웡이에요.
베네딕 웡. 베네딕트 컴버베치와 함께 연기하는 웡아저씨 베네딕 웡.
재밌네요. 아 그러면 지금 이 영화 이제 저는 거의 극장 앞까지 갔습니다.
너무 슬퍼요 지금.
너무 영업했나요?
네. 가장 큰 매력 뭐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마블의 정말 무수히 많은 영화 중에서 순위를 매기면 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네. 근데 이거를 뭐 엔드게임 같은 편이랑 비교하기는 좀 힘든 게 그건 완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독 영화들이랑 비교를 하면은. 저는 그래도 스파이더맨이나 아이언맨 정도의 재미는 있지 않았나.
오.
그리고 이게 버짓으로 보면 1억 4천만에서 5천만 정도? 그러니까 마블이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지만 이렇게 알려지는 게 있는데 버짓상 보면은 예전에 퍼스트 어벤저라든지 뭐 토르 1편, 뭐 아이언맨 1편, 앤트맨 1편 다 1편들이 그 정도의 버짓이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초기여서 서사 자체가 쌓여있지를 않았잖아요. 각각의 뿔뿔이 흩어져 그렇죠. 있던 그 히어로의 전사를 쫙 설명한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만났어로 끝나는 식의 전개였잖아요. 그래서 사실 퍼스트 어벤져는 좀 재미없게 봤거든요. 저는
퍼스트 어벤져 좀 진지했어.
그래서 그러한 좀 약점이 있었다면 이 샹치는 이미 깔려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고 이거를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배경 속에서 어떻게 연결될지를 되게 재미있는 요소들을 툭툭 던져줘요. 그러니까 샹체 자체도 재미있는 요소들이 있지만 예를 들면 아이언맨에서 아이언맨을 아이언맨으로 만든 벤 킹슬리가 연기했던 가짜 악당이 있었잖아요.
네.
그 악당이 그 만다린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그 이제 등에 업고 사칭한 듯이 해가지고 나오는 배경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만다린이 바로 또 외누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벤 킹슬리가 연기했던 그 캐릭터가 이번 샹체에 나와요. 되게 웃기는 캐릭터로 나와요.
진짜 이건 도대체 누가 설계하는 거야?
이런 거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관을. 그래서 이제 케빈 파이기가 이건 우리 아이언맨의 처음 MCU에 처음으로 돌아간 이야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또 더 무게감이 실리는 것 같아요. 이번 영화에.
그렇구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이언맨을 떠올리게 되면서 이 세계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새로운 얼굴을 맞이하는 그런 재미가 있죠. 확실히.
지난번에 제가 블랙 위도우 보러 갔을 때였나? 그때 이제 영화 시작하기 전에 마블 그 페이즈 4 라인업이 척척척척척 나오는 그 광고를 봤는데 진짜 막 가슴이 웅장해지더라고요. 너무 궁금해지고 앞으로 나올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마블 거기 나올 때 막 캡틴 막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이런 우리에겐 너무 익숙한
네.
10년 넘게 봐온 그 얼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계속 쓰인다면 10년, 20년에는 우리가 마치 예전에 대부 영상 보듯이 이 영상을 마주할 그 후 세대들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내가 지금
대부라고 하니 대부라고 하니까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약간 너무 MGM 그 약간 사자 우는 그런 영상 보는 느낌 있잖아요.
네.
진짜 오래 이어져 온. 근데 이게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그래서 막 쩍쩍쩍 라인업을 딱딱딱 보여주는데 아, 너무 또 기대되는 작품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1월 맞아. 이제 이터널스를 비롯해서 어떤 영화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게 전제는 일단 북미 개봉일 기준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일단 12월에는 스파이더맨 노웨어 홈, 노웨이 홈.
네.
집에 갈 길이 없다, 막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갈 길이 없다.
가장 중요한 건, 전 이게 좀 재밌어요. 캐스팅이 엄청난 화제가 됐어요.
진짜.
지금 스파이더맨 있잖아요.
네.
그 톰 홀랜드. 그런데 토비 맥과이어와 앤드류 가필드가 출연합니다.
과거 스파이더맨들.
총출동하네요.
총출동. 기억할 만한 게 그 사이에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 나왔었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때 평행우주로 해서 멀티버스에서 맞아, 맞아. 있는 각 세계의 다양한 스파이더맨의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 멀티버스가 아마도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뒤에 진짜. 또 있어.
너무 재밌겠다.
단서가 하나 더 있어. 이걸 확신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뒤에 또 우리 또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 이제 스파이더맨 신작에 나오거든요.
야, 진짜?
근데 본인의 또 단독 영화 또 나와요. 그 제목이 바로 닥터 스트레인지 인 더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입니다.
맞죠?
멀티버스 맞지 않을까?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이 영화는 좀 더 그 호러에 초점을 둬가지고
뭐가요?
마블 최초의 닥터 스트레인지
아,
신작이 좀 무서운 느낌을 오. 강조한다고 하는데 그건 봐야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스칼렛 위치나 또 디즈니 플러스 완다 비전이랑도 연결이 된다고 하고요. 내년에 이건 또 3월에 넘어가는 영화인데 그 사이에 아마도 또 블랙팬서 신작이 나오지 않을까.
블랙팬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이게 상상이 안 되는데 일단 설명으로는 네. 원래도 체드 보스만이 캐스팅 된 상태에서 이제 세상을 떠났잖아요.
네.
그래서 라이언 쿠글러 감독은 새로운 블랙팬서를 캐스팅하지 않고 기존의 캐스팅들 캐릭터들이 이제 마칸다를 좀 더 파고드는 방식의 이야기를 펼쳐냈고 그래서 제목이 부제가 와칸다 포에버입니다.
나 벌써 슬프다.
울릴 것 같죠.
근데 체드윅 보스만이 좀 찍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촬영 분량이 없었던 걸로 아는데 이거는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워낙 알다시피
CG로,
가상으로도 이렇게 인물 하나를 뚝딱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마 클로저까지는 아니더라도 원거리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살아있는 걸로 그냥 세팅을 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분노의 질주 우리 그러니까. 경험했잖아요.
네.
영화 속에선 계속 살아있지만 나오진 않는
그쵸, 그쵸.
그런 방식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포에버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후로 이제 내년, 내후년 이렇게 넘어가면 캡틴 마블 속편 더 마블스 그리고 토르 러브 앤 썬더 토르 신작에서는 나탈리 포트만이 복귀하는데 최근에는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이
네.
본인은 가오갤과 크로스오버를 해보겠다라고 얘기해서 또 관심을 끌고 있고요. 그리고 앤트맨 앤 와스프, 퀀터매니아, 그리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도 이제 제임스 건 감독이 DC의 더 소사이드 스쿼드로 갔다가 돌아오고 드라마로는 호크아이 등등 계속해서 많은 영화들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올해 디즈니 플러스 들어오잖아요.
11월에.
네. 네. 그러면 거의 뭐 365일 뭐 마블만 보고 있어도 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신작들입니다.
11월 정말
아, 너무
네, 너무 기대되고요. 정말 기대됩니다.
기대되고 또 기대된다.
네, 저혈압이 많이 지금 회복된 것 같아요. 지금 두 분이
네, 아침이라서
네.
두 번째 추천작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추천작은 현재 주목받고 있는 독립 영화입니다. 최선의 삶인데요. 단편 영화죠. 송한나, 에드벌룬, 서울생활 같은 영화를 만들면서 주목을 받았던 이우정 감독의 첫 장편 영화이자 지금 주목받는 신의 여자 배우들 박미나, 심달기, 한성민 배우가 주연한 작품이죠. 원정 기자님이 영화를 두 번째로 추천한 이유 뭘까요?
최근에 성장 영화인 독립 영화를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보통 남성 감독들의 영화들이 많았거든요.
네.
이 감독은 이제 이우정 감독, 여성 감독인데 꼭 성별에서 오는 것인가는 좀 얘기해 볼 만한 문제지만 그냥 한마디로 감정으로 그린 학교 누아르 이렇게 느꼈습니다.
누아르?
네. 정말 지독해요.
아, 그렇군요. 네. 이 영화는 홍상재 기자도 봤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한 줄 평을 해주신다면?
지독하다. 농담이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학창시절에 되게 감정에 서툴렀던 기억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떻게든 되돌려보고 싶고 최선으로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내 맘대로 안 되지? 라는 그때 막 그런 감정들의 여러 얽힘과 갈등과 모순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진짜 제목의 최선의 삶이 그럼에도 그건 최선이었다. 라는 얘기를
다시 돌아가도 최선이었다. 근데 그 우리의 학창 시절을 떠올리게 하나요? 영화에서?
굉장히 시시콜콜한 공기를 저는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이 영화는 사건을 그리는 데 주력하지 않고 뭔가 모르게 그 사람 사이에 비묘한 이게 지금 약간 관계가 틀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쵸. 이 느낌 같은 걸 되게 잘 잡아냈어요.
그런 친구들과 되게 미묘한 그 감정들의 갈등과 그런 것들이 왠지 그러니까 저들한테 저를 완전히 대입할 순 없지만 그때 나도 이런 감정들 친구들과
그 교실에 나도 있었던 것 같은 느낌.
맞아 그런 느낌.
네. 약간 전여빈 배우 나왔던 죄 많은, 그 소녀도 생각나요.
죄 많은 소녀는 오히려 그러니까 아주 전략적으로 사건의 진상을 뒤에 밝혀주는 영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왜 이 주인공이 이런 답답함을 느껴야 하는지 주변의 상황들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이 영화는 그 세 친구를 주축으로 돼서 이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어떤 이걸 제3자가 나중에 보면은 야 너네 이때까지만 해도 엄청 죽고 못 살았잖아. 근데 왜 이래? 약간 이렇게 될 만한 과정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보여주는데 사건을 안 보여주고 사건은 암시만 해요.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지금 이 장면에 온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암시만 하고 근데 이 장면에서의 그 이상해져가는 공기를 계속해서 담아내는 거죠.
네. 이 영화의 배경이 2000년대 초반이에요. 고등학생들이 주인공이고 원작은 이 문학동네 대학소설상을 받은 임소라 작가의 동명의 소설책이죠. 간단한 줄거리 먼저 좀 이야기해볼까요?
주인공은 읍내동에 사는 강희입니다. 가난한 동네인데요. 하지만 자신이 이제 어디 사는지는 다 알지만 말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 소영이 있고 아람이 있습니다. 소영은 항상 학교에서 모범생이지만 이들과 이제 어울려 다니면서 조금 불량스러운 짓도 하죠. 그리고 아람은 집에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어요. 이 세 사람이 탈출을 하듯 집을 나갔는데 거기까진 좋았습니다. 거리의 삶은 아주 자유분방했어요. 하지만 점점 구질구질한 현실들이 얽히면서 서로의 관계가 엉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번이 얽혀버린 실타래는 벗어나고 싶었던 고등학교 또 집보다도 더 지독한 족쇄가 됩니다.
그게 끝이에요?
근데 이건,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사건이 진짜, 책이 있는데 저 책을 나중에 읽었거든요. 책에는 사건이 좀 있어요. 책에는 이 세 사람이 왜 이렇게 됐고 갑자기 소영이가 왜 이렇게 굴고 있고 이게 사건으로 좀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사건들이 좀 배제가 되어 있어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감정 느와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갑자기?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냐 그 생략된 그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네, 약간 이제 각자의 경험들을 거기에 채워놓게 되는 거.
그렇죠, 맞아요.
얘는 왜 이렇게 행동할까에 대한 어떤 이유를 나 나름대로 찾게 되는 영화.
최근에 그 성장 영화 내러티브를 갖고 있었던 인상적인 작품들을 떠올려 보면은 뭐 벌새가 있었고. 또 우리들, 또 파수꾼 같은 영화가 있었는데 최선의 삶은 이 영화들이랑은 또 어떻게 다른지 성장 영화로서의 이 작품의 미덕이라고 해야 될까?
지금 말씀해 주신 작품들 중에 이제 벌새 파수꾼이 이제 나이대로 보면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이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어떤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감정에 빠져들고 그 순간이 어떻게 기억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거를 좀 명확히 보여주는 작품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파수꾼이나 들깨처럼 저는 이제 20대 남성의 어떤 아주 치고받는 성장담을 그린 영화에서는 정말 피가 안 나오는 영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로를 굉장히 지독한 폭력으로 막 난자하는 장면들. 근데 그런 장면을 보다가 이 영화는 아예 처음부터 난 그런 거 보여주는 시간에 딴 거 보여줄래라고 결심한 영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한참 얘기했던 것처럼 감정에 누워라라고 한 것도 어느 정도는 이우정 감독 스스로의 어떤 이제 의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재밌어서 간담회 때 나왔던 얘기를 적어왔는데 본인이 계속 피해온 제 과거를 이 소설에서 봤다고 해요. 그래서 강이라는 인물이 하는 게 사실 제3자에서 보면은 이게 최선이야? 이거보다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본인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긴 알겠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그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는 나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의 위로를 받아서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이 감정 자체를 담고 싶은데 원작에서는 아무래도 소설은 분량상 묘사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잖아요. 영화보다.
그렇죠.
그래서 사건과 감정을 다 담고 있는데 영화는 다 담기가 어려워서 그럼 사건을 빼고 감정에 집중하자라는 결심을 하고 갈등의 원인과 사건을 생략하고 감정에 집중하는 영화를 만들었다. 이게 사실 만약에 제작 어떤 비를 조달하기 위한 브리핑을 하는 시간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무도 감을 못 잡을 수도 있는 형태예요. 근데 영화를 보면 아 이런 게 그런 거일 수 있겠구나라는 새로운 형태의 청춘 성장담의 그러니까 어떤 묘사 방식을 보는 듯한 그래서 이때까지 좀 봐왔던 어떤 방황에 대한 이야기여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각도로 보는 듯한 체험을 이번 영화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영화 또한 참 궁금하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잠시 공지사항 듣고 뒤에 또 다른 영화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바로 내일이죠. 9월 2일 저녁 8시에 듣똥나 유튜브 채널에서 특집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라이브의 제목은 지금 이직이 필요한 당신에게인데요. 김나희 커리어 엑셀러레이터를 모시고 이직이나 퇴사에 관련한 조언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듣똥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사연도 또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연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 나눠보고 팁도 드릴 예정입니다.
네, 무조건 들어야겠네요. 네. 제가 이직 생각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듣똥라의 첫 책, 세상을 구할 가장 작은 움직임, 원헬스가 발간이 됐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많이 많이 사주세요. 네, 좋은 책이니까요. 네, 듣똥라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팟빵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정기 후원과 에피소드별 후원으로 콘텐츠 제작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문의는 smarter@중앙.co.kr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듣똥나의 호스트 김효은 홍상지 기자 그리고 나원정 영화 기자가 진행하는 추천 개봉 영화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앞에서는 샹치와 텐 링즈의 전설, 외웠다.
네,
전설과 최선의 삶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요 다큐멘터리 영화 박강아름 결혼하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영화 저도 봤습니다.
결혼하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결혼 이제 결혼과 출산과 맞아요. 결혼과 출산과 육아에 어떤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는
네.
이 박강아름 감독의 자전적인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20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피치앤캐치 다큐멘터리 부문에서 옹랑문화상을 수상했던 그런 작품인데 이때 당시에 이제 어떤 평을 받았냐면은 페미니스트 감독이 마주한 가부장에 대한 자기 딜레마를 폭로한 작품으로 가부장제를 유머와 희화화 전략을 통해서 재미있게 짚어냈다라고 평가를 받았죠. 자, 이 영화 어떤 영화인가요?
네, 이 영화는 한마디로 남편을 데리고 프랑스로 떠난 82년생 박강아름이 결혼 제도에 질문, 거의 자문에 가까운 질문을 그렇죠. 던지는 얘기인데 여기서 남편은 프랑스로 떠나기 전에는 활동가로서 일을 했던 사람인데 프랑스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아내 때문에 프랑스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답답해하는 성만을 위해서 아름은 프랑스 집 거실 한켠에 외길 식당이라는 것을 오픈하는데요. 이런 와중에 두 사람 사이에서는 아이도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점점 갈등의 골이 깊어져갑니다. 솔직한 다큐입니다.
이 박강아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자전적인 다큐를 제작하셨던 분이라면서요. 어떤 분이에요?
네, 뭐 이번 다큐를 혹시나 보신다면은 그 영화 속에 이런 대사가 그러니까 대화가 있어요. 이게 내레이션인데 박강아름의 가장무도회라는 영화가 그때 이제 네덜란드에 있는 다큐계 칸 영화제라고 불리는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 영화제에 초청돼서 정말 가고 싶었던 영화제였는데 애 임신한 것 때문에 못 갔다는 그런 묘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작품이 장편 데뷔작이었고요. 근데 조금 그 이전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이 박강아름 감독이 굉장히 자신의 생각이 선명하고 이건 왜 그래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영상으로 아주 솔직하게 찍는 감독이라는 건 이번 영화에도 드러납니다. 이미 15세 때 교회를 비판하는 영화를 교회에서 상영한 전력이 있고요. 그러면서 영화계에 입문을 했고 그렇게 10대 때부터 단편 영화 활동을 활발히 합니다. 제목이 섹스, 그다음 영화가 물어보는 거야 너한테, 그다음 영화가 파리의 노래, 이때부터 이미 프랑스 가을 전조가 보였죠. 그리고 내 머리는 곱슬머리, 실제 곱슬머리예요. 등을 연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강아름의 가장 무도회가 좀 재미있어요. 이게 2015년 작품인데 당시에 그 이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 영화제에서 여성 영화 저널리스트 협회가 수여하는 여성 감독 연출작 10편, 최고 다큐 10편의 후보에 올랐었거든요. 근데 내용도 재밌지만 상황도 좀 재밌어요. 이걸 찍을 때만 해도 모태솔로였어요. 박강아름 감독님이. 지금은 결혼을 하셨지만. 그래서 당시 고교 예술 강사이자 영화 감독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도 소개팅마다 실패를 하니까 10대인 제자들과 대학원 동료들이 안 예쁜데 꾸미지도 않는 외모 탓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
네, 네. 그래, 영화 속에서. 영화 속이지만 현실이죠. 다큐멘터리니까. 네. 그래서 박강하른 감독은 다이어트도 하고 겉모습도 바꿔보지만 계속 또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의 이 노력이 자기 자신에게서도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라는 아. 것을 깨닫고 이 다큐를 만드는데 자연스럽게 외모 지상주의나 사회적인 이러한 시선, 요구에 대한 비판이 담긴 아주 또 내추럴하고 솔직한 그런 다큐멘터리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영화를 만들다가 현재의 남편 정성만 씨를 만납니다.
아, 성만이?
네, 그러면서 이 이제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면서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어떻게 자신의 목소리를 정치적으로 구현해내는지에 대한 영화와 비디오 작업을 병행을 하고
자기의
있습니다.
자기의 약간 일생을 계속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오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뭔가.
다큐멘터리 감독들 중에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어떤 중요한 사건이나 피사체를 찾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담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본인이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주제가 내 주변에 있다고 느끼는 감독들은 가족이나 본인 혹은 뭐 배우자를 찍음으로 해서 아주 깊이 있게 또 솔직하게 그 주제를 드러내기도 하죠. 명백히 박강하른 감독은 후자입니다.
네, 박강하른 감독님이 82년생이세요. 82년생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죠. 82년생 김지영.
맞습니다.
네. 그래서 82년생 김지영이 어떤 그 나이대에 보편적으로 했을 그런 경험들의 총합을 이 소설에 담으면서 공감대를 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 결혼하고 출산 육아를 하면서 경력 단절이 되고 또 육아의 몫이라든가 살림의 몫이 거의 다 이제 여성에게 부여되는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감당하면서 하는 그런데 또 사람들은 맘충이라고 부르며 뭐 혐오를 또 받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 소설과 또 이후에 영화로도 그려냈었는데 이 박강아름 결혼하다는요 이 가부장제 속의 여성의 그런 보편적인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 스스로 비틀고 바꾸면서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 박강하른 감독이 원래 학창시절에 파리에서 좀 공부를 했었나요? 거기 영화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던데.
공부도 했고 그다음에 프랑스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을 한 것으로 그려지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파리에 정식으로 가서 뭐 영상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남편이랑 결혼을 한 다음에 이제 파리로 가는데 남편은 그래서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출산을 하게 되고 남편이 독박 육아, 독박 살림을 다 감당하게 되는 그리고 아내의 예술 작업을 서포트하는 심지어 이제 다큐멘터리의 조연으로도 출연. 네. 주연인가요? 아무튼 조연으로도
출연. 맨 끝에 보면 그것도 네. 나오잖아요. 비 오는데 바닷가 꼭 찍어야 되니까 나가는 남편은 아파 진짜 아픈데 말을 안 하는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옆에 박강하름 찍어야 된다고 하면서 정말 추적추적 비 내리는 저 멀리서 찍고 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거 네. 보면은 이 가족의 어떤 임팩트 한마디로 그러니까. 막 드러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 자체, 그 사람의, 그 박강하른 감독의 스토리 자체가 하나의 어떤 가부장제를 전복하는 또 스토리가 되기도 하고 해서 그런 면에서 참 흥미롭게 봤던 작품이었어요.
아까 옹랑문화상 수상 때 그 이제 수상 평가에서 가부장에 대한 자기 딜레마를 폭로했다고 나오는 이게 재밌었어요. 이 영화를 보면은 이게 의도적으로 그럼 우리 가부장을 비판해볼까 하면서 막 비틀어서 보거나 이제 그렇게 한 게 아니야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자연스럽게 본인이 여성 창작자로서 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하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누군가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애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아니면 이 생활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프랑스어도 할 줄 모르고 배우곤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말 열심히 배우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본인의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없는 사람에게는 좀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나서 보니 내가 비판하던 가부장제잖아 이렇게 되는 그런 수순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도 솔직하게 약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시 보게 되는 기회를 주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박강하름 감독이 여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세밀하게 볼 수 있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영화에서 외길 식당에 온 손님들과도 대화를 나누는데 그중에 한 여자 손님이 전 남자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바깥 일을 하고 혹은 유학을 가도 보통 그렇죠. 남편이 박사학위 받는 하면. 거 기다리면서 집에 있는 부인들의 모습들이 이때까지 많이 그려지게 됐고 네.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런 것만 봤는데 반대가 있다니요 라는 어떤 손님의 말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도 저희 지인이 뭐 남성과 함께 이제 대학원 유학 중에 만나서 결혼을 생각을 했는데 남자가 너무 당연하게 자신이 있던 지역이 좀 거리가 떨어져 있었어요 두 사람이. 근데 그 지역으로 와서 다른 유학 온 집 부부들이 하는 것처럼 네가 나의 지역으로 와서 나를 중심으로 일을 해야 하지 않겠니라는 느낌의 얘기를 해서 정이 뚝 떨어져가지고 헤어진
정뚝떨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네.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나 봐요. 근데 이거는 정확히 반대고 여성인 박강아름은 자신이 관심 있었던 주제이기도 하고 주변에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인천 다큐포트라는 그 국내 다큐 펀드레이징 행사에서 그 패널이 이래요. 박강아름 감독 당신은 응석받이다. 이거 심지어 해외 여성 패널이었는데 응석받이다. 아직도 이혼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런 이제 농담으로 한 건데 네. 근데 남자 감독이었으면은 오히려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되게 일반적인 풍경이어서 이런 얘기조차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영화가 안 됐겠죠 그런 거는.
영화가 안 됐겠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요즘 일하는 여성들이 많은 시점에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또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경각심 같은 것도 일깨우는 기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네. 재미있었어요. 영화 자체도. 네.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 있기 때문에 프랑스의 어떤 육아 출산 제도와 네. 또 한국의 제도를 또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프랑스는 그 제도가 있잖아요. 그 팍스. 결혼 말고 팍스. 네. 아, 그 팍스 제도에 대한 이야기도 또 나오고
생활동반자. 네.
실제 그 팍스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부부가 등장을 하죠. 부부라고 하면 안 되나? 커플이 등장하죠.
네. 그런 커플이 등장하죠. 하는군요. 궁금하네요. 이번에 서울 국제 여성 영화제 프로그래머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코로나 시국까지 겹치면서 여성 감독들의 다큐멘터리 제작이 굉장히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다채로운 여성의 삶, 이 여성의 서사를 다큐멘터리로 만나볼 수 있어서 참 반가운데 원정 기자님이 혹시 좀 추천할 만한 여성의 삶을 다룬 다큐가 또 있을까요?
얼마 안 있다가 열리는 영화제여서 좀 추천을 하고 싶은 그 개막작이 있어요. 9월 9일에 DMZ 국제 다큐영화제에서 수프와 이데올로기라는 제1교포 양영희 감독의 신작이 이제 상영이 되는데요. 사실 이런 국제영화제의 개막작은 정말 중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를 보시면은 이 양영희 감독 스스로가 거의 뭐 20년 넘게 자신의 가족이 조총련 계통의 제일 조선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왔고 두 오빠들이 어떻게 평양에 가서 부모님이 더 이상 이제 아들과 함께 살 수 없게 되었는지 등등을 그려온 감독이에요. 근데 그것의 정수를 그린 신작이라고도 느껴지고 동시에 자연스럽게 이번 다큐의 중심은 이제 치매를 앓게 되신 어머니가 평생을 가슴에만 묻어놨던 제주 4.3 때 스스로가 보고 아팠던 그 기억을 처음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 좀 한 번도 알 수 없었던 부분까지도 알게 되는 것. 동시에 이 50대 양형희 감독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좀 재미있는 게 어머니가 늘 해주던 닭 백숙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새로 남편이 된 그 사위가 손맛을 이어가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결혼과 그 어머니와 딸로 이어진 이대 여성의 삶이 굉장히 조화롭게 그려지는 동시에 일본과 한국과 이제 남한 북한을 잇는 어떤 정치적인 역사 흐름까지도 좀 자연스러운 개인의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여성 감독들의 뭐 선배 오브더 선배격인 감독의 작품인데 이번에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이번 영화제에서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프와 이데올로기. 그럼 네 번째 영화로 가볼까요? 네 번째 영화는 나원정 기자님이 유난히 계속 추천했던 영화.
너무 웃겨. 네. 영화가.
프리가이입니다. 프리가이. 이 영화는 이제 박물관이 살아있다 시리즈 그리고 넷플릭스 기묘한 이야기 시리즈에 일단 이 시리즈 얘기만 해도 재밌죠?
맞아요.
이 시리즈의 숀 레비 감독이 데드풀과 킬러들의 보디가드에 나왔던 라이언 레이놀즈와 만나면서 완성한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사람이 만난 것만으로도 재미 보장일 것 같은데 원정 기자님 이 영화에 참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추천하셨죠?
물론 라이언 레이놀즈가 제작자이기도 해서 이 숀 레비 감독한테 당신이 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한 작품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박물관이 살아있다, 기묘한 이야기 둘 다 굉장히 좀 판타지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걸 잘 구현하는 감독이 이번엔 게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라이언 레이놀즈가 이 깨방정을 굉장히 절제되게 부릴 수 있는 게임 속의 넌 플레이어 캐릭터, NPC 캐릭터 역할을 맡았어요.
이게 뭐예요?
NPC가 이제 게임에서 뭔가 이제 항상 어느 마을에 있으면 항상 거기 있어요. 서 있는.
그러니까 누르면 계속 똑같은 말만 하는 캐릭터 있잖아요. 배경 이 마을엔 대대로 전해오는 전설이 있지. 말만 계속 하는 거야.
또 말 시키면 이 마을에 내려온 전설이지. 계속 말을 하는.
그리고 걔 중에 어떤 게임들은 슈팅을 할 때 이 NPC 캐릭터들을 죽이는 것도 스코어에 포함되는 게 아마 있을걸요? 이런 식으로 그냥 게임 배경 캐릭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네네. 그 캐릭터를 라이언 레이놀즈가 연기를 하고요.
너무 웃긴다.
그런데 너무 웃겨.
심지어 이름이 가이잖아요.
그냥 가이요. 그 친구는 이름이 버디야.
가이랑 버디. 가이와 버디.
근데 그러니까 가이와 버디 두 사람만 있던 삶에 한 여성이 뛰어듭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이제 게임 플레이어로서 접속해서 만들어진 캐릭터인데요. 밀리라는 여성이에요. 근데 이 게임 그 세계관 자체가 선글라스를 낀 히어로들과 악당이 막 서로 난무하면서 뭔가 이렇게 유혈낭자한 하루하루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느낌의 게임이거든요. 거기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은행원인 이 가이가 인간 플레이어를 첫눈에 보고 반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뒷모습만 보고.
네네.
그러면서 이 여성이 나중에 인간이라는 걸 깨닫고 이 속이 게임 세상이라는 걸 알고 또 이 게임이 곧 붕괴될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재난까지 벌어집니다.
아, 설명이 진짜 어렵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여기서 히어로물 게임이다 보니까 여기서 히어로로 활약하는 여러 캐릭터 중에 가이가 사랑에 빠지는 상대 밀리라는 여성이 네. 바로 조디 코머가 연기를 하는
그 킬링이브
킬링이브의 빌라넬이죠.
네. 네.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는 엄청난 액션을 발휘하는 캐릭터로 나오고 영화 밖에서도 보면 또 가난한 게임 개발자들과 이들을 거의 착취하는 대기업 게임 CEO의 어떤 대립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어떤 세계관이 평행우주처럼 이어지면서 영화가 펼쳐집니다.
너무 흥미롭다. 줄거리가 너무 흥미로운데요. 딱 보면은 약 트루먼 쇼가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서 트루먼 쇼의 2021년 버전을 보는 것 같다고들도 하던데 이 박물관이 살아있다처럼 감독의 전작이었던 정말 재미있는 세계관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라이언 레이놀즈가 연기하다 보니까 좀 되게 주목을 하게 되는 그의 삶의 방식이 유심히 보면은 직장인들과 너무 닮아 있어.
매일 그치, 같은 하루, 일상. 하루하루 반복하는.
사실 네. 이 관객들은 이 붓박이 캐릭터들한테 공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매일
네.
똑같은 집에서 일어나서 똑같은 카페에 가서 똑같은 커피를 들고 출근을 해가지고 퇴근 후 한 잔을 얘기하고 그 순간만을 기다리다 퇴근하는.
그리고 이 영화 뭐니뭐니 해도 그런 영화 매니아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라고 제가 들었어요. 레디 플레이어 원이나 뭐 새벽의 황당한 저주처럼 무수히 많은 레퍼런스가 삽입된 영화라고 들었는데 어떤 영화들을 또 이제 오마주 하고 있는지.
일단 아까 트루먼 쇼 얘기하셨는데 네. 되게 닮은 구석이 많죠. 심지어 화면 밖에서 게임 안을 들여다보는 게임을 하고 있는 어떤 플레이어와 가이를 보는 화면이 실제 등장을 해요. 왔다 갔다 해요. 화면 안과 밖을.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바다 너머에 뭔가 진실이 있다라고 해서 거기로 나아가려고 하는 설정은 트루먼 쇼랑 굉장히 닮은 부분이고요. 디즈니에서 하다 보니까 그 이제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에 대한 판권을 약간 좀 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게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나중에 보면 라이언 레이놀즈와 똑같이 닮은 특대 가이, 특대형 가이 같은 캐릭터가 나오는데
특대 가이
둘이 막 싸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장면에서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라든지 어벤져스 네. 테마곡이 막 나오고 그리고 크리스 에반스도 카메오 출연을 하고요. 헐크 팔도 막 나오고 이거 그냥 마블이 우리 거니까 막 쓰는 디즈니의 어떤 큰 배포 같은 느낌? 이러한 시시콜콜한 재미있는 그런 오마주들이 있는데 그중에 채닝 테이텀이 되게 파워 유저의 아바타로 나와요.
나 너무 웃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엄청 슈퍼카 타고 영웅의 어떤 그 완벽한 모습 같은 느낌으로 나오는데 그러면서 근데 또 깨방정을 막 부려 중간에 그래서 자신이 출연했던 영화 스텝업의 오마주 같은 그런 춤 막 댄스 네, 배틀 같은 네. 거 막 하기도 하고 이 영화를 보면 그래서 이 영화 속 영화들도 눈이 가지만 아무래도 게임이다 보니까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포트나이트 같은 그 배틀로얄 게임들 닮은 꼴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키스와 밀리라고 하는 이 게임 독립 제작자들이 이제 극 중에 만드는 실제 그 성장하는 게임은 세컨드 라이프나 심즈 같은 게임의 오마주이고 그리고 NPC 캐릭터를 좀 함부로 하는 설정이 이미 있는 게임이 있었다고 해요. 그게 그랜드 테프트 오토라고 하는 자동차와 강도가 난무하는 GTA라고 약자로 불리는
이거 방방날머니가 했던 게임 아니에요?
그랬나? 그런가요?
그런 근데 이거 막 되게 막 다 죽이고
맞아요.
막 술 막 먹고 막 난리 치는 게임으로 알고
그런
있어요.
세계관이 네. 약간 이 영화에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아니, 오늘 소개해 주신 영화들이 너무 다 궁금해요 다 지금.
오랜만에 네. 좀 재미있는 영화들 좀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주말에 영화관을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영화 이야기를 좀 해보죠. 300만 관객을 돌파한 유승환 감독의 모가디슈는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면서 넘어가고요. 현재 박스오피스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작품들, 황정민 주연의 인질, 그리고 차승원, 김성균, 이광수 주연의 싱크홀 두 작품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제일 마지막에 추천을 해주신 거 보니까는 비추천인 것 같네요.
근데 일단 이 작품들이 네. 모가디슈까지 현재 박스오피스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마 이제 샹치가 개봉, 9월 1일 개봉하면 또 그 순위가 바뀌겠지만, 네. 일단 먼저 개봉한 싱크홀 같은 경우에는 이 김지훈 감독이라고 타워와 칠광구를 만들었던 예. 감독의 또 다른 재난 영화인데 코믹과 재난을 결합한 사실 엑시트를 좀 벤치마킹한 영화가 아닌가 싶은 부분인데 신축 빌라가 입주자들을 싣고 싱크홀로 떨어졌다라는 기상천외한 설정부터가 굉장히 관심을 끌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호불호가 갈릴 영화라고 보는 게 무난하게 웃고 나왔다라는 분들도 많기는 하지만 사실 재난 상황이라는 게 웃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감수성이나 혹은 또 그 재난의 경험 정도 여러 가지 어떤 그 관객의 성향에 따라서 재난으로 웃긴다는 것 자체를 좀 받아들이기 힘든 장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한국 사회에는 또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게 그 극영화이기 때문에 누가 죽고 누가 살 것인가를 작가가 정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누가 죽고 누가 살고를 정하는 그 과정도 저는 솔직히 좀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죽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게 뭔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장면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다른 코미디 장면에 할애한 어떤 비중에 비하면 너무 적어서 차라리 그 장면이 아예 이 죽음 자체가 없는 게 나았겠다 생각을 좀 솔직히 했고 그리고 집에 대한 생각을 20대부터 뭐 한 50대, 40대, 50대까지 할 수 있는 되게 우픈 어떤 사연들은 공감이 가요.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집이 없고 원룸 사는 처지에 무슨 고백을 하냐 막 이런 자조도 있고 실제로 영화에서 초반에 아파트를 최근에 부유한 집에 원래 있던 재산 때문에 사서 사는데 성공한 어떤 직원은 그게 몇 억 오른 데다가 사내 연애도 하는 그러면서 이 재난이 일어나기 직전 또 집에 가 재난을 피해 약간 이런 설정들을 되게 의도적으로 본다면 또 나름의 재미는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까지 가면서 어떤 상황들은 이 현실과는 점점 동떨어져 가는 거의 판타지에 가까운 그 상황극으로 이어지기 네, 때문에 네. 무난한 웃음은 분명히 있다. 차승원 배우가 거의 소시민 슈퍼 파워를 발휘한다라는 점은 팬이라면 또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인질은요?
네, 인질은 필감성이라는 신인 감독이 실제로 중화권에 있었던 스타 납치 사건을 토대로 해서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실제 황정민 배우가 제작 발표를 했다가 납치당하는 상황들, 그래서 인질 범들과 벌이는 상황이 주축을 이루고요. 그 인질이 된 황정민이 정말 황당하게도 인질 범들 중에 팬이 있어서 갑자기 막 명대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은 웃깁니다. 네. 웃기고 그리고 제법 그 긴장감 있게 신인 배우들이지만 인질범들도 황정민 배우에 못지않게 팽팽한 연기를 펼치는데요. 이 외에는 사실 또 뭔가 복잡한 볼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인 그러니까 이것으로 재미를 느껴야 하는 영화라는 점은 단순한다는 게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는 장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생각 없이 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 그래도 황정민 배우면 굉장히 좀 복잡한 서사를 가진 영화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좀 더 규모 있는 느낌의 영화를 원하셨다면은 이 영화는 그렇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뭐 가볍게 보기는 괜찮은 뭐 그런 영화.
가볍게 보기는 적당히 긴장감 있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뭐 샹치와 텐링제 전설부터 인질까지 이 총 6편인가요? 6편의 영화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나훈정 기자님 고생 많으셨고요. 또 한보따리 다음에도 영화 모아서
개봉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개봉 영화 열전 다음 편도 네.
이제 개봉 영화 말고 좀 테마로도 묶을 수 있는 정도로 나와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나훈정 기자와의 더 많은 영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은 음원 사이트 플로에 저희가 영화로 읽는 MG 유니버스를 12편 연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은 거기 가서도 또 추가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나훈정 기자님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시 뵙기로 할게요. 저희는 다음 주에 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똥나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